성경을 크게 보면 약속의 말씀이죠. 성경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좀 더 나누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지요. 이것을 좀 더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과 은혜, 그리고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다른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하늘에 달과 태양이 있습니다. 달과 태양이 있는데 이 달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태양은 은혜요 복이라고, 그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달은 달로서의 사명이 있지만 태양의 빛이 없으면 달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태양이 빛을 비춰줄 때 달의 존재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율법을 주셨느냐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치 율법이 거울처럼 거울 앞에 서 있으면 내 허물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에 비추어 보면 죄가 무엇인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뿐더러 그로 인해서 복음과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순수한 복음 위에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회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져서 이제 다른 곳의 개척을 위해 떠나게 되지요.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 그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의 이 할례파,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 즉 이 당시에 굉장히 이단의 성향이 강했던 그 유대의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듣게 되죠.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속상해서 이 복음의 분내, 복음의 울분을 터뜨리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짧은 내용이지요. 그러나 그 짧은 내용 안에는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핵심적 가치가 있는 그 주장이 세 가지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주장을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주장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단호히 주장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당시에 대단히 파격적이고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대단히 충격적임에 틀림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에 속한 자다. 저주의 아래에 놓인 자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당연히 선한 것이죠. 그런데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 힌트가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렇게 규정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율법을 지키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 그대로 잘 지키면 문제가 아닌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얘기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말씀에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행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율법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논리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리문답 네, 보면 제84문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인가?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이다. 첫째는 금생과 내세에서 벌을 받고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정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저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엊그제 태풍으로 인해서 온 국민의 가슴을 졸였습니다. 혹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온 국민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루를 지새웠지요. 다행히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서 너무도 감사하지요. 그러던 중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느 교회의 종탑이 바람에 못 이겨서 넘어진 거예요. 그 넘어진 뉴스가 나왔길래 조금 관심 있게 보았지요. 그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 이런 댓글이 실려 있습니다. 교회 종탑이 무너졌다는 것은 신이 없다는 증거이거나 그 교회가 큰 죄가 있어 저주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종탑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안 계신 거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안 지켜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구나. 아니면 그 교회가 심각하게 뭔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태풍이 부는데 교회 종탑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죠.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오래돼서 그 철제들이 뭐 부식이 돼서 그래서 그 바람에 못 이겨서 그냥 넘어졌겠거나 아니면 본래부터 아예 시공할 때부터 제대로 잘 하지 못해서 부실공사를 해서 그것이 태풍이 부니까 그냥 넘어졌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없다? 그것이 넘어졌다고 저주받았다? 평가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저주입니까? 무엇이 저주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완전히 떨어지면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죠.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죠. 예수 믿어도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반대로 예수 안 믿어도 부할 수 있죠. 예수 안 믿어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죠.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할 수 있죠. 건강하고 부하다고 축복이고 아프고 병들었다고 저주받은 인생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잘 믿어도 스데반과 제자들도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일평생 고질적인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일찍 순교를 당한 것이고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 동안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겪는 고난이 있어요. 은혜로 겪는 고난.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무엇이 저주이고 무엇이 축복인지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해요. 어떤 삶을 살든 예수가 있는 삶은 축복 아래에 있는 삶이고 예수가 없는 삶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에요. 아무리 하는 일이 잘 되고 부를 많이 축적했다고 해도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성공했다고 해도 예수가 없는 삶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에요. 내가 율법을 좀 잘 지키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내가 혹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혹 내 삶에 문제가 생길까 어려움이 생길까 혹 저주받은 인생처럼 내 삶에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올까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거죠. 행위 믿음 조심해야 해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문제없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아니요.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아니 거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율법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됐다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냐 축복 아래에 있는 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얘기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의 기준에 합당하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슬그머니 흘리는 말이 있어요. 슬그머니 흘리는 말이 있는데 11절 하반절에 보면 중요한 말을 흘려요. 뭐냐면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고 있어요. 그리고 곧이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에서 가져온 말씀인데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약속하는 거예요. 영생을 약속해요. 결국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지킴으로 사는 거예요. 중요한 다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의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율법은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믿음은 믿는 것을 강조해요. 믿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단 한 사람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곧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요. 여기서 질문. 만약 율법이 그런 거라면 그럼 애초부터 율법이 없었다면 저주도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애초부터 율법이 없었다면 그러면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하나님께서 본래 율법을 주신 목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다 죄인 만들려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이다 이렇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죄의 형벌을 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심각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한다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바울은 돌연히 그의 이야기의 흐름을 바꿉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씀도 그렇잖아요. 말씀도 여러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육신이 약해서 내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린 다 저주받은 인생이죠. 우린 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주장을 해요. 슬그머니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면서 그러면서 뭘 주장하냐면 복음과 은혜의 복을 주장해요. 복음과 은혜의 복이요.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얘기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이 오히려 저주 아래 있게 만들었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 놀라운 계획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음으로 내가 마땅히 저주받은 인생인데 내가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음으로 그 저주에서 속량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복음과 은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 누구도 죄의 값을 요청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님께서 속량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613개의 미츠보트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보면 248개는 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라. 248개는 하라. 그리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248개도 지키기 힘들죠. 하라는 명령 그거 하나만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365개의 하지 말라는 명령 이것도 순종하기 힘들어요. 참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에 비추어 보면 크든 작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죠. 다 죄인. 이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십자가만이 저주의 멍에를 끊고 영원한 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형벌과 저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이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달려주신 거예요. 그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성경학자 블런트는 갈라디아서 이 3장 13절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다. 어쩌면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을 십자가의 복음 앞에 완전히 거꾸로 뜨려버린 복음의 고백이다라고 할 만큼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용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치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인데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은 인생이고 지옥 형벌 받아야 할 인생인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형벌이에요. 형벌.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형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고 네 번째는 희생, 나무에 달린. 그래서 이 네 가지 용어에 주목하면서 사도 바울이 대단히 율법주의자 아니었습니까? 유대교인 아니었습니까?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랬는데 그가 완전히 거꾸러진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본문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알고 내가 얼마나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주받은 인생이었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만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받은 인생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참된 자유와 영광 가운데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율법을 완전히 철저히 지키든지 율법대로 철저히 지키든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율법대로 철저히 지키신 예수님을 믿든지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철저히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철저히 다 지키고 살든지 그게 아니라면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성취하고 또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대우하세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버림받아 마땅할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니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놀라운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얼마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의 기준에 합당하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행위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현찮은 믿음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믿음도, 날마다 실패하고 오늘도 나가다가 또 죄짓고 또 싸우고 또 그래도 현찮은 그 믿음 하나 견디고 붙들고 있는 거, 그거 어여삐 여기시고 복음과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속마음은 뭡니까? 속마음은요, 안타까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아 교회의 교인들의 주축을 흔들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강한 어조로 자기의 주장을 펼쳐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행위 구원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믿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보다 성령의 약속이 우선한다는 거죠. 그것을 주장합니다. 14절 전반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은 아브라함보다 약 450여 년 후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율법에서 출발한 복이 아니라 믿음에서 출발한 복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잖아요. 믿음에서 출발한 거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가 복을 누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도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주를 영접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으라. 성령의 약속을 믿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한 그 복,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성령의 약속을 믿어라 얘기하는 거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라. 너의 영혼이 잘 되도록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요. 또 복의 근원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거듭 이 약속을 들었고 거듭 이 약속을 믿었고 거듭 그 약속을 따라 걸었어요. 그리고 그 복을 믿음으로 누렸어요. 아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라고 얘기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약속을 믿으시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서 오늘도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소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성령께서 약속한 그 축복, 영광과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기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적인 것이지만 성령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대단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놀라운 거지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찬양이 임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고 주를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은 인간적 성취를 요구한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 율법은 요구사항을 만들고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한다. 하지만 복음은 약속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한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그날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 내가 보길 때는 아무리 현찬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또다시 죄 짓고 또다시 죄를 짓고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그 믿음을 붙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품으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율법보다 약속이 더 우선입니다라는 주제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주의 굴레를 만드는 율법보다 성령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에게 거룩한 자유함의 은혜와 복음의 복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웬 은혜인지요.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로 오셔서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고 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